어떤 형제,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사도행전 20장에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라고 분명히 말하므로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하는 것은 성령의 뜻을 표현해 내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형제, 장로에 대한 공급은 어떠해야 합니까? 장로에 대한 공급과 일꾼에 대한 공급은 같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구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결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만일 월급을 받는다면 특별히 공급받는 계급이 되어버립니다. 비록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지 않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직업이 있는 일꾼과 직업 없이 일하는 사람 사이에 결코 구분이 없고 계급도 없습니다. 만일 장로에게 은사가 있고 교회의 일을 위해 바빠서 직장을 가질 시간이 없다면 형제들로부터 각별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가 아주 나쁘지 않다면 한 면으로는 직업을 갖고 자기 생활을 하며 다른 한 면으로는 교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일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한 면으로는 직업을 갖고 또 한 면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그의 직업이 그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도 한 면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고 또 한 면으로는 직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내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특별히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주의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일은 결코 기이하게 여길 만한 것이 못됩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든 믿는 이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도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항상 장사하는 형제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상점을 열고 많은 자본을 들여 물건을 샀는데 사람이 와서 구매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장로는 형제입니다. 은사 있는 사람도 형제이고 은사 없는 사람도 형제입니다. 모든 형제 가운데는 다만 은사와 지위의 구별이 있을 뿐 결코 직업이 있는 것과 직업이 없는 것 등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급상의 계급은 교파에서 가져온 사상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장막 짓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제해버려야 합니다. 만일 어느 교파의 목사가 한 면으로는 목사의 일을 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직업을 갖는다면 곧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사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종파의 목사 제도의 악영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안수를 받으면 그날로 그는 거룩한 자가 되고 그의 몸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시가 있어서 세인과 구별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바울이 줄곧 장막 짓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쁠 때에는 사업을 하지 않지만 바쁘지 않으면 다시 직업을 갖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형제, 만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학교를 설립한다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답변. 괜찮습니다. 개인이 상점을 열든 학교를 열든 다 가합니다. 아마 바울도 개인적으로 장막 가게를 열었을 것이나 결코 에베소에 믿는 이들 전체가 공동 경영한 장막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만일 교회가 학교 또는 병원을 운영하거나 과자 가게를 연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닌 형제들이 학교나 병원 또는 과자 가게를 공동 경영한다면 괜찮습니다. 만일 합동네에 있는 모임의 명의로 학교를 세운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몇몇 형제가 공동으로 학교를 설립한다면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만 한 번 목사를 언급하는데 맞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두 글자는 다만 이곳에서만 언급했습니다. 목사는 하나의 은사로 전체 교회의 건축을 위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전체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장로는 사도가 세운 사람으로 지방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교파에서 말하는 당회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은사를 세울 수 없습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운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점 주인이라면 나는 점원 관리인과 부 관리인을 세울 수 있는데 이는 이것이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을 시멘트공으로 세울 수 없는데 이는 그가 시멘트공의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단지 직분, 즉 장로를 세울 수 있을 뿐이며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같은 은사는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완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탈취하거나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사람을 볼 때 당신도 말씀을 잘 전하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아니며 자기의 뜻에 따라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성령이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인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목사의 은사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를 아주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울 수 없는데 이는 마치 내가 한 사람을 시멘트공으로 세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목사를 제사장이나 중간 계급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같이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목사를 반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교파 가운데의 목사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주의해야 하며 이 종파에서 발명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제, 장로가 성도들에 의해 선출될 수 있습니까? 답변, 될 수 없습니다. 장로는 사도가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무리의 사도의 일을 하는 사람에 의해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일곱 사람을 택할 때 오직 택하다라는 말을 사용했을 뿐 선출이라는 이 단어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도 먼저 사도의 심사를 거쳐서 택해진 것입니다. 어떤 형제, 교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세운 목사 중에 참된 목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답변. 그들이 세운 것에 따라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세운 목사도 목사라 할 수 없습니다. 은사에 따라 말한다면 아마 사람이 세운 목사 중 몇 사람은 목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람의 시험을 거치거나 신학교를 나오거나 혹은 사람의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사람의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 목사의 은사는 어떻게 교회를 건축합니까? 답변. 성경에서 목사는 에베소서 4장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기타 다른 것은 모두 목자나 양치는 자로 번역해야 합니다. 목사, 목자, 양치는 자가 모두 원문에서는 같은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뜻은 양육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목사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믿는 이를 인도할 줄 알고 믿는 이를 양육할 줄 알며 사람을 이끌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줄 알게 하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사람을 이끌어 구원시킬 수 있고 사람을 밖에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사는 진리를 해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 진리에 대해 밝아지게 하고 또한 분명한 견해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사람을 이끌어 전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반드시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는 믿는 이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제, 여자에게도 목사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은사에는 결코 남녀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여자에게도 목사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의 딸에게는 예언의 말을 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믿지 않는 남자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답변, 성경은 절대적으로 금지하지도 않았으며 절대적으로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 본도 없습니다. 나 개인이 볼 때 자매가 그녀들의 머리를 덮어야 하는 위치를 벗어나 무엇을 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내가 말한 머리를 덮는다는 것은 단지 머리에 수건 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들에게 주신 감추인 순복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형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덮습니다. 형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를 덮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머리이시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는 이중의 머리가 있습니다. 여자는 한 면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를 덮고 또 한 면에서는 남자로 말미암아 머리를 덮습니다. 자매의 머리 위에 덮개는 그녀가 형제의 권위 아래 순복하며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자매들의 많은 일들이 매우 좋고 매우 귀하다 할지라도 몇몇 형제를 머리 덮개로 삼아 영광이든 수치든 다 형제에게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매들이 어느 곳에서 단독적으로 앞장서서 개척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자매는 모 서양신문에 다음과 같은 말을 게재했었습니다. 나는 매사를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돌파했었다. 내가 병 때문에 귀국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한 것이 완전히 틀렸음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께 내 잘못을 시인했다.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보라가 나왔다면 오늘날 안 될 것은 무엇이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모든 이스라엘 여자가 드보라가 아니며 또한 드보라는 바락을 그녀의 머리덮개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릇 진실된 여자는 모두 이같이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무릇 진실된 여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안배하신 그녀의 위치와 순서를 존중합니다. 나는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자매라면 더욱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자매는 반드시 머리를 덮는 여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매가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제를 자매의 보호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사람은 마땅히 형제이어야 하며 영광과 수치는 마땅히 형제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형제가 자매의 영광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순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매가 드러나지 않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여성의 천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의 천성도 이같이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위치에 서서 남편의 머리가 된다면 그 가정이 하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일 교회가 이와 같다면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에 기록된 어질고 현숙한 여인이 수고하며 일한 것은 그녀의 남편이 성문에서 영광을 얻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듯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 백성이 관장에게 하듯, 여자가 남자에게 하듯 모두 마땅히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것은 권위의 문제이고 사탄이 말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묻고 해도 되는가를 묻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매들 각자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위치에 서 있는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것은 형제자매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빛 가운데서 볼 때 자매는 교회 집회에서 마땅히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 혹은 여러 남자에게 간증하고 복음 전할 때에는 마땅히 머리를 덮는 위치에서 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까? 답변.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은사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 베드로는 첫 번째 목사가 아닌지요? 답변.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장로의 일을 좀 일찍 재개하거나 늦게 재개하지 않고 이제서야 재개하여 장로가 있으면 곧 종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요? 답변. 장로의 일에 관하여 우리는 이미 2, 3년 동안 말해왔습니다. 그때에는 아직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과도기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은 원문에서 풋내기, 미숙련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에 갓 들어온 풋내기, 곧 미숙련자는 장로가 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과도기가 있었고 이제 장로의 일을 재개할 때가 이르러서 비로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가운데 줄곧 장로가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불법 단체입니다. 어떤 형제? 지금 우리에게 정식 사도의 명칭이 없는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장로와 같은 사람은 있으나 정식 장로의 명칭은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옳은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들은 무엇입니까? 상해에 있는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당신은 우리는 상해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가 만일 당신은 합동네에 있는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상해에 있는 교회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에 수진당, 모아당, 경림당 등등의 예배당에도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지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합동에 있는 교회라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합동에 살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모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해의 교회를 말하려면 반드시 모든 믿는 이를 그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해에 있는 교회로 여길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당신에게 당신들은 교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위치에 서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구약 때에 성전이 잘 지어졌는데 후에 사람들에 의해 불태워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훼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어 불타버린 성전 자리에 장막을 쳤다 합시다. 만일 사람이 당신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우리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의 위치에 친 장막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곳에 있는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만일 사람이 당신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교회 또는 상해에 있는 교회가 아니며 우리는 상해에 있는 형제자매로 교회의 위치에 서서 모이는 사람이며 성경에 있는 교회 원칙에 따라 모이는 사람이며 교회의 위치에 서서 교회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성전이 이미 무너졌고 불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무릇 눈이 있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의 황량함을 보아야 하는데 외면적으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감히 자칭 상해교회라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의 빛과 교회의 위치에 서서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상해에 있는 교회가 아니며 오히려 상해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고 대신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동일한 위치에 서 있지만 교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생활을 나타내는 성전의 축소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의 장로와 집사는 비정식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로와 집사가 있는데 이것은 비록 소규모의 장막이지만 성전의 위치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성전의 모양대로 해야 합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훼파한 뒤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귀국하여 성전을 잘 수리했습니다. 그때 일찍이 당초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은 이 수리한 성전이 당초의 성전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비록 그때의 성전이 당초의 성전이 아니었을지라도 여전히 이전에 제물을 드린 원칙에 따라 제물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는 성전은 이미 당초의 성전이 아니고 수리한 성전에 불과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나의 아버지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성전의 위치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성전이 이전의 그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위치는 여전히 그곳이고 성전의 원칙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록 외면적인 모양은 무너졌으나 위치는 여전합니다. 이 위치에서 여전히 소규모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유지하는 원칙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모두 열두 지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각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1년에 세 번씩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분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곳인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후에 르흐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누어졌고 유다 나라의 두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열 지파가 있어 여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반드시 1년에 세 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들이 이같이 1년에 세 차례씩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 돌아가 그를 배반하고 떠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인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에 젊은 선지자가 가서 그를 책망하고 단을 가리켜 예언하며 예조를 들어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말하니 그의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외면적으로는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베델은 결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외면적인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분열도 하나님의 원칙을 변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면적인 훼파와 실패, 황량함은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나눌 때 아홉 지파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단강 서편 땅에 있었고 두 지파반의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주어하여 그곳에 거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시 아래 땅을 나누는 일을 마치고 곧 요단강 동편에 높고 큰 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이것을 듣자마자 곧 이 두 지파반의 사람들을 공격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단 위에 자신을 위한 단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단 위에 단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새로운 경배의 중심지나 새로운 제단을 세울 의도가 없었으며 다만 증거를 삼기 위해서였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장막 앞에 단만이 경배의 장소입니다. 이 두 지파반의 사람은 영적인 실패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실패자가 하나님이 경배에 대해 정하신 원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진 후에 외면적으로는 이미 한 나라가 아니고 당초 다윗의 나라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상해와 각지에 있는 교회들은 비록 나뉘고 실패해서 외면적으로는 이미 황량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교회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장로를 세우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장로는 비정식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파에 있는 그런 장로는 없습니다.